10월 1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약 두 달 만이죠.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방, 대형 학원 등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휴가도 정상화됐고요.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의 피로감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방역조치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기준을 완화한 첫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97명으로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오늘 국정감사, 예상대로 추미애 공방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추궁했고요. 추 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청탁을 하거나 거짓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야의 고성이 난무하면서 오전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은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오늘 고소했습니다. 군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데 대해서 미국과 함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BM 공개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역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약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왔습니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이 오늘 문을 열었고요. 결혼식 인원 제한도 풀렸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오늘 신규 확진자 97명으로 거의 100명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방심해선 안 된다는 얘기겠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광복절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언제적인지도 가물가물한 1단계. 먼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형 학원이나 뷔페, 노래 연습장 같이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고위험 시설들 오늘부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집단 감염이 많았던 방문 판매업은 제외됐고요. 또 문을 열더라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12시 땡 치자마자 줄을 섰다던 클럽, 또 감성 주점 등 5개 고위험 시설,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만, 대충 한 100평짜리 가게라고 치면 80명 정도만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결혼식 보겠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이 풀리는 만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부 관리가 필수입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된 만큼 방역수칙은 더 깐깐히 살핀다는 얘긴데요. 자,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 대 올림픽 대표팀 경기. 1차전은 무관중으로 치렀지만 오늘은 3,000명 관중 앞에서 이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말을 옮길 수 있는 육성 응원은 금지입니다.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는 좌석 30% 내에서 입장이 허용됩니다. 자, 그다음은 교회인데요. 수도권에선 역시 좌석의 30%에 한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가 없고요. 비수도권 교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이 언제쯤 제대로 등교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유초중학교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를 했었는데 10월 19일부터는 모두 다 3분의 2 이내에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적어도 주 3회는 등교하도록 했고요.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생은 다음 주부터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자, 3분의 2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매일 가지 싶죠? 학년, 학급별로 홀짝 운영을 하거나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서 운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유초, 중학교도 최대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 인력, 원격 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총 4만 7천여 명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회입니다. 광복절 집회를 경험한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도 1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아마 곧 99명을 신고하는 집회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수칙을 필수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1단계 첫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거의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으로 이 유입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네팔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연수생 11명이 한 번에 확진된 영향입니다. 이 국내 지역 발생만 따져보면 수도권에서만 48명, 국내 발생의 70%가 나왔고요. 그 외에 눈여겨볼 지역은 대전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입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손자가 한 명 있었고요. 이 손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원아 3명과 원장, 도사 2명, 조리사 1명이 잇따라 확진된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단계 하향이 조금은 이르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관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워낙에 튀는 행동을 즐기지만 최근 들어 보인 행보는 가히 세상의 졸업일이 급입니다. 자신은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생겼다면서 본격적인 대선 유세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I was free. I beat this crazy, horrible China virus. I passed the highest test, the highest standards. Having really a protective glow means something.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at. To have that is a very important thing.
자, 지난 주말에는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일장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 시작 직전에 이 마스크를 벗어들면서 시크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네, 그나마 이렇게 발코니에 머물면서 거리 두기를 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자, 아무튼 이날 연설의 주제는 법과 질서였습니다. 주된 지지 기반인 백인회의 인종과 계층을 상대로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everyone this afternoon. What beautiful colors. Where did you get that color, Candace? Where did that come from? That's... What a beautiful color. I want to get one of them. I want to put one of them on instead of a white shirt. Every day, more black and Latino Americans are leaving behind left-wing politicians and their failed ideology.
네,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 1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시가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코로나19를 이겨낸 리더다,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인 건데 자, 트위터 측은 이 면역력이 생겼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잘못된 정보라면서 숨김 처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광고에는 미국판 정은경 청장,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등장합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인데요.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네, 자막이 안 나왔는데 그 누구도 이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순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지? 최근 들어 좀 신경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 싶은데 이 발언 앞에 등장하는 대목, 여성 성우의 내레이션을 들어보시죠.
Together, we rose to meet the challenge. Protecting our seniors, getting them life-saving drugs in record time, sparing no expense. President Trump tackled the virus head-on, as leaders should.
자, 이 발언에 이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이어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주어가 없습니다. 이가 누군지가 드러나 있지 않죠? 파우치 소장은 CNN, 폭스뉴스 등에 성명을 보내서 해당 발언은 앞뒤 맥락이 잘린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몇 달 전에 공중보건 관계자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발언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해당 광고를 계속 내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파우치 소장에게 소위 숟가락을 좀 얹겠다 하는 뜻이 아닐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쓰고 클럽, 뷔페, 학원 간답니다.
네, 정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0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반장을 제가 워싱턴으로 보낸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사정상.
네, 좀 이해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죠.
자, 지금 이제 거의 두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97명이었습니다. 거의 100명에 육박했고요. 아까 이제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 반장, 오늘 확진 상황. 오늘 확진 발표된 확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신규 확진자는 97명이고요. 자,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68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9명이고 경기가 16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8명으로 약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지역이 이 대전 지역인데요. 자, 신규 확진 13명인데 자, 추석 연휴 일가족 집단 감염 사례 중 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손자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문 대통령이 오후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리 두기 1단계 관련한 언급을 했죠. 그 완화 배경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면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겠다라는 점을 강조했죠, 신반장.
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각국에서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거리 두기 1단계로 달라지는 것들 앞서 이제 신반장이 정리했죠. 일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은 하지만 2단계 준하는 수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등교 계약 비율도 늘고 또 이제 군부대 휴가도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자, 그리고요. 뭐 관련된 내용은 아까 이제 신반장이 짚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중단됐던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관련 재판이 오늘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전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로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촉발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면서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오늘인가요? 그 어젠가? 며칠?
지난 7일에.
지난 네, 7일에 네. 보석을 또 신청했다는 거죠?
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정광훈 씨는 광화문 집회 참여 등으로 보석 조건을 위반해 9월 7일 재수감됐었죠. 자, 그런데 그 직후인 3일 뒤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난 7일에 재차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편 이 정광훈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이 정광훈 씨의 처벌을 원하는지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한번 기각했기 때문에 그 보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뭐 일반적인 관측이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휴대전화 액정 또는 집회 등에서 바이러스가 길게는 28일까지 생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바이러스 생존 기간보다는 훨씬 긴 거죠?
네,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통상 바이러스는 뭐 상온에서는 하루 이틀, 뭐 길어도 사흘 전후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런데 호주의 질병대비센터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뭐 한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20도씨의 상온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휴대전화 액정, 이러한 휴대전화 액정과 같은 뭐 유리나 뭐 지폐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40도씨 정도 되는 더 높은 온도에서는 하루 미만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도 좀 닦아야 되겠네요, 자주. 그렇죠? 그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가 더 활발해진다고 얘기한 부분, 뒤에 얘기했던 부분은 기존 연구와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즉시 방역 소독을 하고 또 24시간 지나면 시설을 다시 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괜찮은지 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호주 질병센터의 연구 결과는 20도의 상온 그리고 어두운 환경 등 뭐 현실과는 조금 다른 실험실 조건 하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뭐 생각보다 오래 남아 간접 접화될 수 있다는 뜻인 만큼 손 씻기나 환경 소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많이 전했죠. 조금 이제 그 돌발 행동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주말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 신반양이 정리를 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2차 TV 토론회가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전염성이 없으니까 2차 토론을 다시 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뭐 의료진 아마 주치의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했다면서
주치의가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
대선 네. 토론위원회가 취소한 2차 TV 토론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대선 토론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5일로 잡혀있던 2차 TV 토론을 대면이 아닌 화상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로 아예 무산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토론위의 일정 조정이 없다면 별도 행사를 열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And I have to say there's been more enthusiasm. We have had more enthusiasm right now this year than we had 4 years ago by a factor of 3 times. And we had a lot. And they had none. They have no enthusiasm.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
네, 지지자들이 아주 크게 외치네요. 4년 더라고요. 다른 나라,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에서 고반장, 본토의 네. 확진자가 또 나왔다는 거죠?
네, 중국에서 이 57일 만에 이 두 자릿수 집단 감염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3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 이 8일 연휴를 마치고서인데요. 이 칭다오시에서, 중국 칭다오시에서 모두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칭다오 흉부 외과 병원에 이 환자와 의료진, 이 환자 가족 등으로 이 해당 병원과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칭다오시 당국은 공공장소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5일 안에 전 주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뭐 경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네. 이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즈는 문제가 된 이 칭다오의 흉부외과 병원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환자 치료 기간이어서 이 부분에 뭔가 좀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구역이 다른 구역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교차 감염 위험이 매우 낮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방역경제 모두 성공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오늘 법사위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보좌진과 메시지를 보낸 건 기억하지 못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도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사위 국정감사, 각 기관별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가 11시 반부터 법무부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예, 자 지금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서 대정부 질문을 포함한 국회에 나와서 이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 바 없고 또 보좌관이 이 군에 전화를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 군 관계자 전화번호를 건네고 또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추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다만 이 당시엔 증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당도 위증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다릅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자, 이렇게 선서를 했기 때문에 만일 오늘 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감은 뭐 야당에게 유리한 시간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야당 왜 앞서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히려 추 장관 더 당당하게 답을 했는데요. 자, 검찰 수사 결과 공개된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못했지만 자신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건넨 건 사실로 드러났죠.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시지 내용을 두고 야당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할까요?
거기 보시면 지원 장교님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지원 장교나 뭐 대위 이렇게 돼 있겠지. 예. 님자를 안 붙이겠죠. 이것은 예, 아들에게 예. 받은 것을 아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그러니까 내가 전달했다면 님이라는 글자를 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준 지원 장교 번호를 보좌관에게 쉽게 말해 복붙, 이 복사에 넣기를 했을 거라는 건데요. 다만 이 그동안 여권 관계자들은 아들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가까운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니.
자, 라면서 이 아들이 보좌관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보좌관이 이 군대에 문의했을 거라는 식으로 옹호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곧바로 줄 수 있었을 텐데 추 장관 말대로라면 엄마를 거쳐서 형동생 하는 보좌관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 이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아니, 저 문자가 예.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 것이죠.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야당 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주장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 거죠?
25일?
예.
지금
장관에게 왜 쳐보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겠냐면 4년 전 전화하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보좌관이랑 기억하는 하나도
아니 기억은 못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불똥은 추 장관이 아니라 여당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시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진 겁니다.
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네? 정말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 위해서 모르겠지만 김남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끝마다 개입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
야당에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님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본인은 예의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예의를 지키냐고 물어보십니까?
자, 이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아니 나도 좀 할 말이 있다라면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방금 전에 보신 그 양측의 싸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잠깐. 제가 발언 시간 해줄게요. 자, 발언 시간. 제 발언 시간에 잠깐만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잠깐. 제 발언 시간이.
제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좀.
자, 그만하세요. 제 발언 시간이 지금. 아니, 장재현은 제 발언 시간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여영은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예?
아, 제 발언 시간 좀 하게 좀 놔둬, 좀.
자, 반말을 했냐 안 했냐 언제 했냐 뭐 하지 않았냐를 두고 싸우는 이 모습. 자, 왜 부끄러움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이어야만 할까요? 자, 이게 딱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하루 국감이 어떠할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여당도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 또 이렇게 추 장관권으로 여야가 싸움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수 없지 않겠냐며 추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답변을 이미 무혐의 난 사건입니다. 이거 모든 게 조사가 다 됐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 밝혀졌습니다 하고 끝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법부인지 행정부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사항을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마시고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증인도 한 사람도 채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탄국감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심한 겁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나면 으르렁 법사위 보좌관 지시 거짓말 사과 요구에 추미애 지시 않았다는 증거 반박입니다.
네, 자 예상대로 법사위 법무부 국감 여야의 고성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공방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중간에 이제 파행도 빚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 감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오후에 다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다시 또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죠.
야당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가 뭐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고경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차관으로 인사 발령이 났었죠. 자, 윤한홍 이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고차관을 상대로 검찰이 권력, 힘 있는 사람을 덮어주고 덮어준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추미애 장관이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윤 의원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라고 또 말을 하자 추미애 장관도 네, 대단합니다. 의원님도 대단하십니다 라고 답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의 답변 태도를 또 답변 태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발언이죠. 소설 쓰신의 표현이 오늘 또 등장했다고요.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미애 장관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시켜온 9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또 소설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약간 멋쩍게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국감 상황은 아닙니다만 추 장관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던 당직사병이 있잖아요. 오늘 추 장관을 고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직사병 현모 씨와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함께 서울 동부지검에 나와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 씨는 추 장관 아들이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서 씨 측 변호인은 현 씨와 통화를 한 일도 통화 사실도 없었다라면서 반박을 했고 또 추미애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다라면서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추 장관 아들이 현 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추 장관은 법사위 국감에서 아들이 통화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현병장이었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당에서는요, 오늘 법사위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를 문제 삼았죠?
네, 그렇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3차례나 고발당하는 동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9월 21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면서 부실 수사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해선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를 받았다면서 9월 29일 압구수색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성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그 의혹들은 자녀 관련된 특혜 의혹, 가족 비리 등인데 이게 보면 뭐 일일이 열거기도 입이 아플 정도예요. 보면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하면서 특혜 받았다는 의혹, 또 아들도 있고요. 또 딸이 SOK의 승인도 없이 선수 이사로 된 문제, 그다음에 홍신학원 비리 의혹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장관님. 현재 그 나 전 의원과 관련된 비리들이 법원 판결문만 봐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인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감에서 자신이 등장을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뭐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요. 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검찰에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동근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자, 나 전 의원은 추 장관과 함께 검찰을 움직여서 내게 이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우고 말겠다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동근 이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나를 괴롭힌다라면서 지난해 문체부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업 구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무검사 자료를 발표한다고 하자 면죄부를 주느냐라고 엄포를 놔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바뀐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뜨거웠던 법사위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정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여권 인사 연루설이 불거졌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상당히 거칠었죠.
네, 야당에서는 금융위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직접 민원실로 가서 신청서를 받는 등 호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이현재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뒷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목소리가 해당 과장과 다르고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도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해가면서 옵티머스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판매 중단 규모는 1,500억 원에 달하고요. 여권 인사들과 연결고리엔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18대 총선에선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혁진 전 대표가 중심에 서 있는데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혁진 전 대표 관련해서는요. 현재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야권에서는 이 법무부와 외교부가 이혁진 전 대표가 여권 실세들과 연결이 됐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주소지를 알면서도 이 신병 확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법무부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와 함께요.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라임 자산운용 사태죠.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그 관련한 속보를 얘기했습니다만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그런 증언을 했죠.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뭐 이런 뭐 요지였는데 강 전 수석이 오늘 김 회장 등을 고소한 거죠?
네, 강 전 수석이요. 이 김봉현 씨의 위증으로 인해서 이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오늘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요. 자, 강 전 수석은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 이 김 회장, 이 김봉현 회장의 이름도 몰랐고 김 전 대표가 전달책으로 지목한 이모 스타 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서는 뭐 그 전에 정치인과 언론인으로서 알던 사이였고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관련된 질문이 좀 추가로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강기정 수석에게 전 수석에게 뭐 돈을 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법정에서 했었잖아요. 네. 검찰에서는 이게 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 돈을 받은 바 없다라는 게 관련된 검찰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미 네.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다면서 뭐 야당 의원들이 마치 강 전 수석이 돈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건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그 김봉현 전 회장이 돈을 직접 건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전달책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이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검 얘기도 꺼냈죠. 고반장.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실제 펀드 운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검찰과 여권이 올해 초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이 별도 수사팀이나 이 특검에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을 향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을 향해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엄정한 수사,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이낙연 대표와 옵티머스 자산 운용과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네,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에서 사용한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 올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요. 앞서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이 트러스트 올과 연관이 있다는 걸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미지급된 대여료에 대한 정산 등의 조치를 선관위 지침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가장 뜨거웠던 법사위와 정무위 얘기를 좀 짚어봤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이 진행 중이죠. 환노위에서는 기상청 대상 국감이 진행 중인데 올여름 폭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등 그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네, 뭐 올여름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그렇죠.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 대한 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장은 아마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말로만 듣던 기상청 체육대회 혹시 아시나요? 네, 그 건이 직접 언급됐는데
오늘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기상청 체육대회 매년 합니까?
체육대 안 합니다.
전에는 했잖아요.
예, 예전에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하도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안 했습니다.
체육대 안 하는지 아시죠?
네, 제가
예?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왔어요. 예? 94년에 그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예?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뼈 아픈 에피소드인데요.
저 기상청 예? 비 올 때 운동하면 딴 사람이 좋은 날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뭐 비온 날 일부러 체육대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분. 답변 안 하는 게 없었어요.
사실 뭐 기상청이 비가 오는 날 체육대회를 하면 다른 사람이 뭐 날씨 좋은 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농으로 답을 하긴 했지만 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야당 의원 또 뭐 웃으면서 지나가긴 했지만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관련한 비판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올 여름에도 기상청은 폭염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질타를 했고요. 역시나 민주당 이수진 의원, 기상청의 올 여름 장기 예보가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야당인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예보 적중률을 포함해서 이 기상청의 청렴도가 뭐 7년 연속 최하위권이고 뭐 국민 만족도나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모두 하위급이라면서 이 김 청장을 향해 종합국감전까지 거취를 심사숙고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뭐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감 2주차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첫날부터 법사위 정무위에서 아주 뜨거운 여야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만나면 으르렁 법사위 추미애 놓고 공방에 파행 거듭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죠. 내년 재보궐선거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이 벌써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젠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 때문에 일부 발목이 잡혔죠. 민주당도 후보 낼 명분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국민의힘이 벌써 봄바람 맞이에 나섰습니다. 내년 4월 재보선이 예고돼 있죠. 벌써 선대위 구성에 착수한 겁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차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언대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발족을 갖다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다시 좀 고려할 사항이 생겨서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그 인적 구성이니 이런 등등을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한 거예요.
결국 대구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행착오까지 겪어가며 선거의 계절을 앞당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영향을 끼친 듯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공무원 피살 사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등 악재가 잇따랐지만 40% 중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이 흐름을 바꿔야겠죠.
일반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갖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소위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에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광역단체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그것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말쯤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의 윤곽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국민들의 눈은 차기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선을 향해 젠걸음을 걷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갈 길이 좀 멉니다. 당원당규에 발목이 잡힌 탓입니다. 민당 당원당규 제96조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합쳐 인구 1,300만 명이 넘습니다. 민당 입장에선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이 두 곳을 야당에 그대로 헌납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큰 이유입니다.
이것 또한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서울과 부산의 상징성이나 그 크기로 볼 적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관심의 표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공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서울의 미래, 그다음에 부산의 어떤 비전을 책임지는 게 공당이 해야 될 더 책임지는 자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귀책 사유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그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11월 초에는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요. 문제는 명분이죠.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습니다.
뭐 당원당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원당규를 고치지 않고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당원들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군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야당에서 곱게 봐줄 리가 없겠죠.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로 남불이라면서 말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을 떠올릴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엔 아닙니다. 민주당 이중대 탈피를 선언했죠. 정의당에서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 이번에 그 뭐 부산시, 서울시의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귀책 사유로서 치러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당원 당규로 제정할 때는 우리가 이런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아 근데 이게 이런 큰 선거는 좀 예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의 그 기본이 그 신뢰성이 지속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 정당이나 시민사회에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면 진보 진영 안에서 선거연합을 구성해 맞서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각 당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겠죠. 반년 정도 남은 내년 재보선,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정치권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한 건 분명한 듯합니다. 지난주 주요 대학병원 병원장들의 이른바 대리 사과가 있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No. 구제책은 없다는 겁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국민적 공감대, 이번 대리 사과로 더 악화됐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인 병원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이 뱉은 험한 말들, 까마득한 의사 선배들을 향한 공경도, 국민들을 향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 이런 자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의대 신입생의 절반이 인적성 평가 없이 선발된다고 합니다. 흔히 의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학교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육대학의 경우 97.1%가 인적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자료가 왜 나온 건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여론전으로 어렵다고 본 걸까요? 의사들이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지난번 진료 거부를 주도했었죠. 이번엔 전공의 비대위가 사실상 대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공의 비대위가 어제 공지를 하나 띄웠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다시 한번 단체 행동입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보고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진료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공의 비대위가 강조한 저 합의문, 기억을 좀 되돌려 볼까요? 지난달 6일 합의문이 발표되자 정부는 이런 공지를 냈었습니다.
의대생의 국가 실기시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대생들의 국가 실기시험도 오늘 밤 12시까지 다시 응시 접수를 할도록 연장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8일까지 한 차례 더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반발해 국시 거부 입장을 고수한 건 바로 의대생들입니다. 인턴이 부족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전공의들도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수련 과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라니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 현장이 걱정되긴 하나 봅니다. 의대생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론 추이가 우호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의사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 의사, 선생님으로 부르던 그때와 사뭇 다른 건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드벌룬 띄우는 국민의힘, 정치권 재보선 앞으로.
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었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오늘 속했고, 월성 1호기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죠, 구반장.
네,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감사보고서를 심의한 뒤 이어서 오늘도 보고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결론이 나올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15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방이 좀 이어지겠네요.
네, 국감 이전에 감사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선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 자체를 놓고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최재형 국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 보고서 이제 관련한 결론이 나오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반장, 민주당이 동교동계 복당 문제로 좀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이낙연 대표와 정대철 전 의원이 최근에 만났다고 합니다. 뭐 그 자리에서 동교동계 복당을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뭐 주말 사이에 이어졌는데요. 자, 이를 놓고 의원들이 뭐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전재수 의원은요,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적대 행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은 흔쾌히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도 잊혀진 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의 정권 획득을 반대한 전과자들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당에 들어오는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과자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네. 아주 강경한 그런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이낙연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선 상태죠.
네, 오늘 아침 이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자, 이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다라면서 이 복당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통하는 이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이 동교동계 인사 복당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따로 글을 올렸는데 표현이 아주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 대변인은 정대철 씨의 복당 추진은 자가발전이란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전 의원이나 고문이 아닌 씨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내용도 좀 셌는데요. 온갖 험담을 쏟아부으며 당을 떠난 이후 다른 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매진하면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 당원들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복당에 대한 자가발전을 멈추시라, 원님 덕에 나발볼 생각을 거두시라,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법원이 민주당 정정숙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죠. 저희가 관련한 얘기를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요.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28일입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15일까지라는 점입니다. 그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고 동의안이 처리돼야 소환조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선 국정감사 기간에 본회의 일정을 잡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감 때문에 날짜 자체를 잡기 어렵고 그런 전례도 없다는 겁니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 의원이 불응하고 있어서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15일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니까 저희가 한번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검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 방식을 상의한 그런 문자 내용이 공개돼서 논란이 됐었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주말 사이에 검찰 조사를 받았죠.
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말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재산 공개 과정에서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1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김 의원은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서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인데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법적 판단이 내려졌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네, 검찰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또 의원 꺼주기를 해서 선거 보조금을 받는 등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는데요. 검찰은 법리를 검토했지만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고발을 각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위성정당 설립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범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포함해 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김석균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각급 구조본부는 상황 파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을 뿐이라면서 바다에 빨리 뛰어내리라고 퇴선을 유도하는 현장 지휘가 없어 수백 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걸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볼 때 동료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재판을 좀 챙겨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드벌룬 띄우는 국민의힘 정치권 재보선 앞으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했는데요. 예상대로 지난 주말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급의 신형 ICBM도 전격 공개됐죠.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백두산 군마행. 그날의 행군길에 울리던 진격의 나팔소리 열병식 광장을 뒤흔듭니다. 당의 용도는 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용도를 떠난 군대가 잡은 총대는 막대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 북한이 예상대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창건일 당일, 기념일 당일 0시, 그러니까 10일 새벽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10일 0시 정각,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세가 터져옵니다. 군의 축포가 터져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영령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 본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합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하나는 ICBM을 비롯한 신형 무기가 공개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였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형 무기 대거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위대한 영상의 힘에서 보여라. 새로운 생명체 화성.
네, 신형 ICBM의 규모를 보면요, 역대 최대급입니다. 미사일을 실은 차량의 바퀴를 보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2017년 11월 발사한 바에는 ICBM 화성 15형의 이동 차량은 9축의 바퀴가 18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신형 ICBM은 자 보시는 대로 11축, 바퀴가 22개입니다. 그만큼 길어지고 커졌다는 겁니다.
일단 커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추진력이 좋아졌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탄두에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탄두에 더 많은 걸 실을 수 있다는 것은 다탄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네.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로서 막기 어렵게 북한도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자, 신형 ICBM뿐만이 아닙니다.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직경도 굵어졌고 탄두부에 핵탄두 여러 개가 들어가는 이른바 다탄두 형태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사관 6개를 탑재한 6연장 방사포를 비롯해서 4연장, 5연장 등 3개 종류의 초대형 방사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고적의 병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가장 무서운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한 전역이 타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 장갑차와 신형 전차도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 포병들의 대여가 광장 주석단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북한 군복도 새로 선보였는데요. 미군과 우리 군의 디지털 군복과 유사한 무늬의 군복을 입은 부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우리 군이 일부 시범 도입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슷한 장비를 달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전체인민군 장병들, 위대한 강대국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각 끓어오르는 인민군대의 마다들 군단 제1군단 정대 군단장 박수일 상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신형 ICBM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눈물을 보이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눈물 연설, 전직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과 그 최고 수령이 예.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북한 인민들의 소위 체제에 대한 지지 내지는 그 동질성 강화 이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울먹이기도 하고 예. 또 눈물을 닦기도 하고 대단한 쇼맨십이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언급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죠.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면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북한의 이번 열병식 신형무기 공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 간단하게 정치권 여야 반응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량 파괴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내보였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맞잡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의 숨통을 틀 수도 있는 긍정적 발언으로 평가합니다.
고도화된 대륙간 탄도의 미사일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방사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자 안보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총살해놓고 남녀 공포 운운하는 악어 눈물에 경악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들어가서 관련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열병식서 신형 ICBM 공개, 김정은 눈물도.
네, 0시 정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장하면서 열병식이 시작됐는데 처음 보는 장면이죠, 조반장.
네, 그 아침이나 저녁이 네. 아닌 한밤중에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열병식 열고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인데요. 그동안 북한은 통상적으로 오전 9시나 10시쯤 열병식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창건기념일 0시 정각에 시작을 해서 새벽 2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이 야간 행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각종 조명과 화려한 불꽃 등을 이용해서 극적 효과를 냈고 드론 등을 이용해서 평양 시내 야경도 선을 보였습니다. 열병식의 절정으로 치닫는 대목에선 야간 에어쇼도 선을 보였는데요. LED 조명 등으로 추정되는 조명을 단 전투기가 평양 하늘을 가리면서 불꽃을 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을 비롯해서 화려한 조명, 불꽃쇼 등등 고려를 해서 야간에 열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을 특색 있게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모든 경축 행사들의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해 당 창건 75돌의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한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보당국 등의 전략무기 자산의 이동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 야간에 행사를 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최 반장, 아까 제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세계 최대급 규모라는 거죠?
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뭐 다양한 신형 무기를 공개했는데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형 ICBM이 공개돼서 뭐 논란이 컸습니다.
뭐라고 그랬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신형 ICBM. 네, 네. 네
제가 ICBM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ICBM의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ICBM은 길이도 길어지고 직경이 보시는 저건데요. 직경이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탄두부에 이 핵탄두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기술까지 모두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뭐 이론적으로는 두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그리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멜리사이넘 스탠퍼드대 열린 핵 네트워크 연구원은 이 북한의 신형 ICBM을 두고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ICBM이 뭐의 약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었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온순해졌어요. 네, 온화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측에서는 신형 ICBM 관련해서요 우려의 뜻을 나타냈죠.
네, 우리 국방부는 열병식 다음 날인 11일에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고 우리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질의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전해졌는데요.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의 외교 담당 기자에 따르면 신형 ICBM 등이 공개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정말로 실망을 했으며 그런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표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ICBM은 정말 상당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북한 관련 얘기가 좀 나왔다면서요.
네, 뭐 오늘도 이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복지위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이번 열병식부터 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북한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열병식 신형 무기 공개와 관련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무기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시위로 이해를 하고 그 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언젠가 폐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서 대남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적대적인 레토릭 대신에 새로운 돌파구를 보이는 문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네, 이수혁 주미대사는요, 종전선언을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라면서 이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만 동의한다면 이견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뭐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면 북한이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벌일 때 이 핵이 아니라 종전선언이 첫 어젠다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흥정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요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원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유명희 본부장 지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물론이고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친서 외교와 정상통화 등을 통해 최대한 유명희 본부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세균 총리에게도 총리 외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 후보가 단연 빛나는 상황이라면서 집중적인 캠페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사무총장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명희 본부장이 내일 유럽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열병 식사 신형 ICBM 공개, 김정은 눈물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40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특혜 논란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위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처음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의 61%가 60세 이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가 124명에 달합니다. 노후 보장이 목적인 연금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40대는 어딘가 좀 어색하긴 하죠. 이를 두고 출생 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른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 성적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어렵습니다. 연금 제도 간 불필요한 차별 규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감사... 왜 이렇게 하소곳하게 인사를 해요? 네. 국감 잘 챙겨요. 네.